아멘. 우리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생명건 예배, 생명건 헌신, 생명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근거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뼈대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모든 뼈대가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와 삶을 경제로 또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인정 그런 것들로 채워갑니다. 그걸로 자신의 인생이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생을 걸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은요. 오직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많은 조건과 환경을 전제에 두지 않고요. 내 앞에 서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전부로 인정되고 믿고 복종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가 더 절박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지만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거든요. 딸을 치료해달라고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서 딸한테 가는 길 중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가장 우려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예수님 한 분을 소망으로 붙들고 딸이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가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 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딸 내가 책임져 줄게 가보자.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 환경과 주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어떤 것들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언제든 또 올 수 있거든요. 그게 해결돼서 괜찮다면 우리는 계속 문제 해결을 두고 평생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기만 하라. 이 백부장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여종이 낫겠나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규례, 뭐 규례라고 하면 어떤 나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 아십니까? 메시.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톱으로 공격을 잘하는 공격수죠. 예, 골도 제일 많이 넣고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축구를 할 때 뭐 실력 있는 축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공간 축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명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대부분 공격수들은요, 공을 가지고 가서 일단 부딪혀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나름대로 뭐 대처를 하죠. 근데 왜 메시에게 공간 축구라고 하냐면 자기 발이 닿는 이 60cm 안에 이 원 안에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공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이 공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공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했는데 벌써 지나가 있어. 뺏어보지도 못하고. 그 실제 선수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의 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카톨릭에 근거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규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강단에 주신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만큼 누려지느냐. 그 말은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문제가 닥쳤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하 무적처럼 탁 쳐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좀 걱정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빨리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세우느냐, 나를.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성경책 15분 동안 보고 기도 30분 하면 내가 너를 역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 속에서 나만의 규례를 찾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요, 이 규례를 가지고 로마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굉장한 석학이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도 많은 그 사람이 막 떠벌리고 자기 일을 벌리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규례예요. 규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규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그걸 가지고 내 일주일을 구성할 그 규례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메시의 공을 아무도 빼앗지 못했던 것처럼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여러분의 삶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 규례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공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도자를요, 사단이 감히 틈탈 수가 없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규례를 갖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렘넌트들 대학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못 봤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있는 신천지로 데리고 왔어요. 밥 먹고 데리고 왔더니 자기들은 신천지가 이렇게 큰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대요. 마침 그때가 어떤 교육이 끝나고요, 신천지 신도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다 하얀색 옷에 검은색 바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천지가 이렇게 많아, 도대체 몇 명이에요? 길거리가 그 용문동 사거리가 전부 다 흰색 검은색으로 도배가 됐거든요. 그 레몬트들이 되게 도전을 받더라. 헤븐리 카페 보여줬더니 얼마나 화를 내든지. 예, 하늘 카페라고 명명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 포럼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전도 방식으로 전도를 계속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다니까. 근데 그 신천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용문동에 있는 카페나 모든 가게들로 쫙 흩어져서 다 들어와요. 거기서 죽치고 뭘 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뭔가를 전달해내겠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여기 그 가장동에 있는 카페에 갔을 때 전도하려고 전도지 내밀면서 그 카페 주인한테 이렇게 했더니 먼저는 이 카페 주인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시끄럽던 카페에 내가 조용해졌어요. 보니까 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신천지였어요. 이 주인까지. 이 위에 커피 스토리라는 곳입니다. 절대 사먹지 마시고 결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제가 순간 약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랬다니까.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듯한 눈빛으로. 그리고 이제 배재대학교 랩런트들이었는데 배재대학교 뒷산에 있는 내원사라는 절로 데려갔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내 가지고 요만한 불상들이 그 대웅전 안에, 우리로 말하면 대예배실 안에 막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 뒤통수에다가 다 소원 다 적어서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100만 원 내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들이 그 적어놓은 소원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24시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 지역의 유지나 힘 있는 사람 전부 다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이 국회의원들조차도요. 그 사찰에다가 뭐 하나 해놓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수혜배실만한 수혜배실 반도 안 되는 그 공간에요. 대충 세봐도 수십억이 있는 거예요. 수십억. 레몬트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배재대학교 이 기독교 학교 뒤에 이런 어마어마한 곳이 있는지 몰랐다. 영적인 규례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갈급하다고 말씀 붙잡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의의 상속자입니다. 11장 7절에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의의 상속자인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으로 꽉 쥐고 있는 사단을 이길 존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끝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용서자가 필요해요. 그 죄로 말미암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부처가 했다면 우리는 부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겠죠. 그러나 그 일을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요. 하박국서 2장 4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타락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인 것은요. 예배도 드리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이 믿음을 그대로 인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성경을 딸딸 외웠던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구원자 안 왔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을 보았던 이 종교 개혁 시대, 중세 시대의 루터라는 사람이 또한 얘기합니다. 그때는 천주교 카톨릭 배경 속에서 이런 아시잖아요. 천주교가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엄중하게 나와서 그 대사제가 나와서 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면요. 다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 서민들이.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믿음도 아닌데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너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루터가 그 속에 있다가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가 바로 의인이다.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의인으로 부르실 때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이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 있는 척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는 완벽하게 드러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에 막 자기 노래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요. 근데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송상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송상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야 송상이 장로님이 물론 이렇게 과자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 막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아 우상이 됐구나 우리 장로님이. 송상희 장로님이 이제는 따르는 어떤 지도자를 넘어서 이제 우상이 됐구나. 뭐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만이나 이런 문선명보다는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잘 알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딸 입에서 순간 너무 놀랐어요. 운전하다가 다시 말해봐봐 그랬거든요. 네,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보이는 어떤 응답이 있다 해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믿음은요 예측 불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기에는 인간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가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자기 계산을 뒀거든요. 물론 그들을 하나님이 바로 불러가셨습니다. 예. 왜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예. 홍수가 내릴 거다. 홍수가 모든 인류를 전멸시킬 거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멀쩡한 하늘이. 예. 근데 노아는요,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대전광역시 무슨 동 무슨 몇 번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말씀을 따라가라. 그곳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거기 가면 내가 거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던데 야 거기 보니까 좀 있으면 땅값이 오를 것 같던데 이야 역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알지 못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옥해 보이는 이집트 땅에 갔다가 어마어마한 수치를 얻고 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현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잠시 실패했죠. 근데 나중에 정말 믿음을 딱 가졌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조카 롯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나 어디 가도 좋다. 나는 말씀 따라갈 거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데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을 이야기, 오직 믿음으로. 왜 오직인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이 유일한 문제 하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때,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 중에 60% 이상을 이걸로 지금 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90%가 이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편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문제는 끊이지가 않죠? 전 세계 기후 문제, 환경 단체들이 난리고요. 동물을 잡지 말자. 동물 단체들도 날리고 강대국들의 횡포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해결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권만 외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본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물론 석사 정도는 해야 좀 나에 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학사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답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파탄난 그 현장에서는 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론과 수많은 경험들이요. 근데 제가 전한 복음이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을 뒤바꿨다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제발 어디 가서 이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 너무 쪽팔리다고. 10년을 넘게 도왔던 가정인데 이만큼도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던 문제가 실습생으로 들어온 제가 전한 복음 하나 때문에 바뀌었다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큰 응답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영접했다. 아이들이 영접하고 아빠가 영접했다. 어느 날 그걸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일생일 때 너무 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가 답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으로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놓친 채 사단의 소리를 따라 움직인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왔어요.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 속에 말씀 속에 거하고 있지만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우리 가정의 그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유일한 답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철학자들, 그 엄청난 지식인들을 모아보십시오. 이 인생의 답은 이거다, 이거다, 저거다. 많은 답이라고 내놓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우상들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일본의 800만 우상, 대만의 10억 개 이상 우상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깎아 만든 걸 가지고 인간이 절하는 거 있죠. 제가 제일 분통 터뜨릴 때가 이 석공들이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길거리에다 전시해놓고 팔잖아요. 그걸 보면은 마리아 상도 있고 부처 상도 있고 다 그거 절간에다 갖다 놓고 섬기면 그게 신이고 그 성당에다 갖다 놓고 섬기면 그게 신이고 인간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는 거 있죠.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신 앞에 절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까 렘넌트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정, 집, 여러분 회사 주변에 있는 그 종교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도 자기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을 가지고 나름 전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회사의 방침이 뭐냐면 제사하는 거예요. 돼지대가리 놓고서 깜짝 놀라 충격받은 거죠. 아,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했구나. 내 회사의 실체를 못 봤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죠? 하나님 무슨 싸움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속한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눈에 보이는 인생의 싸움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대가 누구죠? 싸움의 상대가 사단입니까? 전 사단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대적이지만 적수가 되지 못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우리 안에 새기는 순간 사단은 그 공간 안에서 사단은요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복음 아닌 것.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음 아닌 것들. 내 노력, 내 열심,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 내가 옳고 그르고 모든 것들이 복음과 상관없다면 그건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진짜 싸움을 싸울 수 없도록 만드는 그거야말로 장애물인 거 있죠. 그런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경제와 회사와 학교와 우리에게 현장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모습이 있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딱 한 가지예요. 증인의 모습. 정말 그리스도를 이 시대 문제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이 시대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 증인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만민에게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는 날 끝이 오리라라고 했거든요. 왜 천국복음이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 지옥같은 인생 살다 지옥갈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낼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을 천국으로 만들 유일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유일한 여정으로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노아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12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오직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복음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 물론 여러 가지 예시도 드실 수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경험들도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전도 현장에 있었던 그런 값진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CBS나 이런 CTS 이런 방송이에요. 한번 틀어서 보세요. 예,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을 안 해요. 제가 CBS인가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게 생긴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게 느끼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 제목 할까요? 세계복음화 단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 제가 이번에 경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 시간 내내 계속. 근데 본인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했나 봐요.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니까 기도조차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시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분이, 나 필요할 때 나 도와주는 옆집 아저씨 같은 분. 예.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뛰쳐나가서 전도해라. 물론 그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작업들입니다만은 전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확인이에요. 확인. 어떤 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실천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자기만의 이 영적인 규례를 갖고 기도하신 이후에 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는 구원의 길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선민아,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막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나 미션이기 때문에 한다 이걸 넘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3분에서 5분 시간 동안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아침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라고 했다고 또 미션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그걸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를 하면서 쫙 사단 거기다가 쫙 긋는데 종이가 찢어졌어요. 막 마음 속에서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 인생을 억누르고 있던 사단이 사라졌구나. 우리 지금 전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한 20분 정도 참여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매주마다 어떤 미션이냐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봐라 이거거든요. 전도하기. 여러분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전도하기. 여러분 어디 가서 스님한테 그런 거 다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아까 오늘도 복음 전하면서 그 배제대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DFC라는 동아리에서 순장을 맡고 있는 친구예요. 지도자죠. 그 친구들은 대부분 전도사와 같은 직급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경험과 있는 친구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대답을 못해요. 너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신 있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더 힘있게 전하지 않겠냐? 네 인생 전부를 맡기지 않겠냐? 이걸요, 저는 오늘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나만의 영적인 규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도요 이 규례가 딱 있어야 됩니다.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주일 예배부터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세상 스케줄에 맞춰져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이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 전도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방법이기도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들이 왜 오로지 기도만 했을까요? 아직 성령의 역사 안 하셨으니까. 성령이 명령을 하셔야 내가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나라 말도 아닌 이방,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 전도는 그런 겁니다. 영적인 규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확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이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귀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도 하기 힘들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청년들도요. 죽을 못 써요. 예.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결단하셨다. 저는 그 가정, 현장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에 제가 오늘 밤에 연락을 돌릴 건데 우리 장로회에서 10칸 채워주십시오. 우리 권사회에서 10칸 채워주시고요. 각 구역마다 10칸씩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꽉 찹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예. 인본주의 같지만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중직자분들 영적으로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규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몸짓을 통해서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지난번에 과학 인턴십 했던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힘과 시간을 곱해야 에너지가 된다고. 사실 과학적으로는 지금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모르기 때문에 경제가 힘인 줄 알고 사람이 힘인 줄 알고 내 자존심이 힘인 줄 알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이 틈타는 빌미가 되고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말씀에 근거하여 힘입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에너지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뒤바꾸고 현장을 뒤바꾸고 가정과 내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에너지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뒤집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에너지가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렇게 떠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전멸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부자가 있다면 아마 노아일 겁니다. 역사 이래로 아담 다음으로 아마 노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육신적인 어떤 재산과 눈에 보이는 것의 상속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의 상속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다른 것을 주기 이전에 믿음을 주셨어요. 다른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게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특별히 경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합니까? 그게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우린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어요. 저는 이 타이틀이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도 소중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한 번 더 힘있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과 시대를 살릴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예, 흑암이 꺾여나가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죠. 야, 제가 세우겠지. 어떤 랩런트한테 야 네가 망대 세워야 돼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저를 비롯해서 랩런트가 7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 말고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소망을 두셨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요. 여러분 이 시대 재앙을 많은 전문인들이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선진국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올해 2023년도에 이 기후 계절 변화가요.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대요. 어마어마한 이 더위가요. 여름에 전 세계를 사로잡고 어마어마한 추위가 또 전 세계를 사로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대응한다고 하지만 대응이 됩니까? 예.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그 대응 못 하더라고요. 왜냐?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진화론 같은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크고 놀라운 믿음이 가지고는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에게 보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또 믿음을 가졌던 우리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상속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깊은 기도로 주신 말씀 가운데 서야겠습니다. 우리 깊은 기도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